요한이서는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서는 편지이고요. 사실은 뭐 그 당시 교회가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건물이 반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 형식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회람 곧 돌려보는 형식으로 보통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또한 교회에 쓴 편지고 또 우리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1장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5절에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6절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 그리스도까지 품어야 되는가? 그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가? 물론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 그 교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이단의 교훈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배격하라.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훈을 가진 이단의 교훈을 가진 그것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때도 이미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단이 많을까요? 이단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처럼 이단이 많을까요? 어떻게 우리 한국은 이단이 많은지 물론 다른 나라도 이단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산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영향력 있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이단들이 뭐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이단들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이 통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일본 전개를 이렇게 뒤집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쉽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돈 때문에 또 이익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신천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선교지까지 들어가서 막 미혹하는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신천지 홍보 영상 보면 여러 각국의 그런 사람들이 뭐 거기 모여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면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단들이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그들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에 불과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해서 뭔가 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미혹되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우리 앞서 요한일서 2장에 살펴봤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하여튼 예수님을 부인한 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한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양성을 다 부인하든지 하여튼 그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건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양쪽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했어요. 중보는 한 분이니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 주님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를 연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중보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그 말의 의미는 신앙의 여정을 잘 살펴보고 이 자신의 선택을 분별하여서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가보면 신방하면서 보면 그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엉뚱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뭐 구원파에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신천지에 열심인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제대로 잘 걷고 있는지 살펴서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하루살이처럼 세상의 유행과 아니면 이 풍조에 휩쓸리는 삶, 이것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슬기로운 다섯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처녀인지 우리 모습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그건 옛날이고 그건 옛 과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경계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고 또 미혹의 영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하고 중직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도가 지나쳐서 너무 그냥 그 갈급한 마음에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이 쏙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빠져버리는 경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빠진 사람들 보면 제가 신천지에 빠진 이 중직자들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만희도 죽지 않고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믿음이 없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한번 미혹되면 이 영이 완전히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살펴야 되는 게 우리 자신도 살피고 도대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도를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끼고 살고 있다면 모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 청년들 또 대학생들 떨어져 있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이 자녀들이 미혹당해서 먼저 이단에 빠졌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그냥 가정이 뒤집혀지고 또 그 자녀 따라서 그렇게 빠져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늘 살펴라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온전한 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시작. 심는 이와 주는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놓지 못하도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상은 우리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상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상만 날아가겠습니까? 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을 예,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9절에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나쳐 그 말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먼저 앞서 지나쳐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은 이건 지나친 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는 이라 해서 지나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경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하여서 결국은 그 자기 의 때문에 이제 무너진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짜 맞추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어떤 주도하여 자기 계획 안에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구절을 말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간혹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앞서갑니다. 자기 의가 앞서갑니다. 자기 이 어떤 계획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폭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란히 함께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더군다나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진 이 시대에 시대를 초월하는 초월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은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막 앞장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상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정적으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까지 선언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게요. 디도서입니다. 3장 10절 말씀.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멀리하라,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를 돌아오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이단의 교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배교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거 사랑한다고, 그 우리 자녀 사랑한다고 이단에 빠져서 함께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을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배교하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사랑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자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교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의 교훈을 더 지나쳐서 앞장서서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삶은 아닌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상을 잃지 않냐고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누가 됐든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직분에 상관없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살펴서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십시오.